여러분 만약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요, 이 땅 가운데서 나만 버려진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작가이자 교육자인 헬렌 켈러는 달랐어요. 그녀는 보지 못했고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말도 못했어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집도 그리 부유하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실에 순응하기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시청각 장애인으로요.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하고자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헬렌 켈러는 시청각이 모두 장애였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인문계 학사를 따게 되는데요, 박사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사회외 공헌까지 하면서 많은 자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래도 헬렌 켈러를 염두에 두고 한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불행의 대명사에서 희망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그녀를 염두한 질문이었는데요. 하지만 헬렌 켈러의 답은 여러분 예상 외였습니다. 뭐라고 답했느냐? 꿈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합니다.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뭐가 없을까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내일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만 있고 오늘만 살아내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내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데요. 애굽 왕 바로로부터 막 풀려난 아브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아브람이 본문 1절을 보면요,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애굽을 떠나 네겝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의 복귀입니다. 흉년이라는 고난 앞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욕심으로 선택하여서 상황을 바꾸고자 나아갔던 애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상황을 바꿔서 이사했던 그런 아브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절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강제적 복귀를 마주하게 됩니다. 평안할 수 없었던 그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건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절대 평안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었고 실패한 인생일 듯하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애굽에서 네겝으로 돌아오는,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는 아브라함의 손이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요, 욕심대로의 선택으로 인해 마주한 고난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훈련 받아야 될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그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흉년의 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풍년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오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네겝으로 올라가는데요, 아브라함이요, 어설프게 경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 이게 아니라요, 어설프게 경계에 머물지 않는데 확실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국 땅에서 흉년의 시기에 채우시는 풍년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다 보니까요, 자신 또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더 깊숙이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 그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여러분 3절을 보니까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러니까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현장으로 복귀한 아브람인데, 여러분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을 회복했다면 이전에 어려움을 딛고 모든 일이 술술 풀려야 맞을까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껏 하나님 부여잡고 나왔으면 하나님 응답하셔야지, 하나님 내 문제를 풀어주셔야지,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모든 문제가 술술 풀려야 맞는데,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브람이 골머리를 앓습니다. 아브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현장에 조카 롯도 있었고요, 롯이 소유한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잖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간 그 땅이 아브람의 무리와 조카 롯의 모든 무리가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넉넉하지 못했느냐? 자, 두 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양과 소와 식솔들이 그렇게 그만큼 빨리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가뭄 이후인지라 목초지가 제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형성되질 못했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축과 또 롯의 가축, 그리고 또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람 입장에서 보면 불만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다시 복귀했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가족들 간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상처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브람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요, 육체의 욕심대로 선택을 이전에는 했지만 이제는 육체 욕심대로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람이 롯에게 제안하는데 육체의 욕심대로의 선택이 아닙니다. 자, 뭐라고 제안하느냐? 8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안하는 것이, 네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고 하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대로라면요, 사실 아브람이 연장자로서 그 기여도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마음대로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도 롯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롯에게 선택권을 넘기는데 아브람이 알고 있었던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다투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화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무엇보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선택권을 넘겼어요. 지금의 내 눈에 보기 좋은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땅을 넘긴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이것 이상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했고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들의 선택이 가져온 안타까운 상황들을 지난날 애굽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람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과감히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포기해야 될 이익 때문에 하나님보다 욕심으로 선택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대로의 선택을 한 당사자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보니까요, 롯이 눈을 들어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바라봅니까? 안목의 정욕에 치우쳐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으로 바라보질 않으니 안목의 정욕, 그 육체의 욕심을 자극할 만한 좋은 것들이 보이는데요. 저 멀리 10절 하반절입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충분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본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어떻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흉년을 피해 갔던 애굽의 땅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탓할 만한 어떠한 문제도 없는 최고의 땅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터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양보할 생각 1도 없습니다. 미안한 생각도 가지질 않아요. 그렇게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서 동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결국 소돔까지 이르는데요. 여러분, 그 도시는, 이 소돔이란 도시는요, 하나님을 외면하였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악하여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눈에 보여지는 것, 죄들입니다. 죄인들의 삶의 모습이 눈에 보여지니 그의 삶에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것이 뭘까요?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여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그리할지라도 믿는 엄마를, 믿는 아빠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느냐가 이 아들의, 이 딸의 삶을 뒤바뀌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너무 더딘 것 같으나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갈라섬, 아브람과 롯의 이 갈라섬은요, 그들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여부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롯은 안목의 정욕을 따라 욕심대로 선택했지만 아브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람은 오늘 보면 12절이 말하죠. 가나안에 거주합니다. 약속의 땅에 거주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선택권을 넘겼고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상황을 정리한 아브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뭐가 넘쳐나야 될까요? 평안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내 선택이 맞는 걸까라는, 눈앞에 당장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이 허전함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당장에 보여지는 것이 없고요.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으니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을 여러분 모르실까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시기에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내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상반절입니다. 여러분,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 하세요. 롯이 눈을 든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아니에요. 롯은 눈을 들어 안목의 정욕에 충실하여 세상을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14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낙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오늘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내일을 바라보라는 것인데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란 땅을 떠날 때에 주신 약속이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룰 거야. 그리고 너한테 복 줄 거야.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무엇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성경 버전이 더 은혜가 돼요. 뭐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시작이 될지라. 여러분, 그 복의 시작이 되는 은혜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초라해요? 화려해요? 너무 초라해요. 당장에 주어진 땅이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롯의 내일은 인간적 시선에서 보면 장밋빛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 본인의 내일은 너무나도 척박해 보였습니다. 내일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무엇보다 최고의 변화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가 주신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불행한 오늘일지라도 거뜬히 이겨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 그 약속을 바라며 나아가기만 하면 허락하실 그 축복인데요. 여러분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은혜가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줄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부모가 물려준 물질적 재산을 유지하는 이 세대를 제대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데 내 때에만 복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준대요. 근데 내 자손에게서 그 복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대요? 영원히 이르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 놀라운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동쪽으로는 모압의 산들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펼쳐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헤브론 산맥들이 있고요. 북쪽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평야가 보였어요. 너무 넓은 땅이었습니다. 롯처럼 눈을 들어보지만 그렇다고 이 넓은 땅을 바라본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땅을 바라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본 것이고요. 이 땅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두 번째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16절입니다. 뭘 얘기하느냐?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의 번영을 의미하는데 지금의 아브라함이 요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좀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믿겼을까요? 안 믿겼을까요? 지금 요때가요, 아브라함이 대략 80세 된 노인입니다. 하란 땅을 몇 세에 떠났어요? 75세에 떠났어. 여러분, 80세 된 노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자식 하나 없어. 근데 땅의 티끌처럼 자손이 무수히 많아진다는 건 믿겼을까요? 안 믿겼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안 믿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기는 하겠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란 땅을 떠나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80세 된 노인이나 75세 된 노인이나 인간적 시선에서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어. 근데 75세 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지 않다는 거를 80세 때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여러분, 안 될 일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하나님이 잊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공수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두고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 역시 인지했고 그래서 안 될 것만 같은 현실이지만 오히려 위로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오히려 상처받을 때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있더라고요. 하나님 분명 나한테 약속했는데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낭망될 때가 있어.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성경도 그걸 말해요. 잠언 13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어떻대요? 지혜자가 그렇게 얘기했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거 당연해요.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 못하면 여러분 그건 나만 손해예요. 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상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조차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은 없어요. 기쁨이커녕 기대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의욕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아브람처럼 위로받고 하나님 허락하실 내일을 바라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절벽과도 같은 오늘의 상황 앞에 그저 주저앉기 일쑤인데요.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처럼 오늘의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 비밀을 오는 본문 17절이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바라보는 그 땅을 걸어낼 때에, 그러니까 밟아낼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목도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신뢰가 그의 말씀을 내 삶에서의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충분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나아갑니다. 장소에 나아감보다 더 중요한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느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나의 내일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광야와 같은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예배드립니다. 감사했고요. 찬양했어요. 이루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영혼,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영혼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불평보다 감사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불평보다 감사하면, 엄마 아빠의 돌보심에 감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말하는데 시편 37편 4절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은 어디에서 시작하냐? 바라봄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해 행하기 이전에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행함은 뭐와 함께 일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믿음과 함께 일해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실 내일을 신뢰함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문제만 바라보면요, 점점 커지는 그 문제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낙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너머에 계신 그 무엇보다 크신 내 하나님, 요한일서 4장 4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대요 작대요? 크대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질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두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바라봄이 여러분 결코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우리 본문 14절, 함께 읽었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데 어디에서 바라보래요? 너 있는 곳에서. 여러분, 높은 곳으로 가야만 뭐 모두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너 있는 곳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여러분, 그 현장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자리로 힘들게 나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로 나아가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있는 현장 그곳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있던 그 현장 좋았나요? 높았나요? 멋있었나요? 아니요. 황량한 사막이었습니다.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곳은 조카 롯이 모두 가져가 버린 텅 빈 현장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었어요.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암흑과도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장도 아브라함이 있는 그 현장 같지 않습니까? 배신당하여 외로운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두가 떠나버린 쓸쓸한 자리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나를 오해해서 내 잘못이라고 치부해버리면서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런 외로운 자리.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하여서 낙망하는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안 좋다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아니요, 너 있는 거기서 바라봐. 너 실패했어? 너 지금 많이 힘들어? 그 자리 세상은 안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 그 자리에서 바라보기만 하면, 동서남북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능력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의 항복판에서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기만 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여 예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을 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내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멋들어진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저 버팀으로 살아내는 오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멋진 삶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내 삶의 현장이 아무리 낙담되어서 남들에게 보이기 초라한 그 현장일지라도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를, 그래서 오늘도 당신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상황들 무엇이 있습니까? 그 상황들이 아무리 커다랗게 느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결국은 돌보시는 그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으로 일어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